예전 어느 채널에서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제가 본 그 다큐는 고대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로마의 시민권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로마 이전의 다른 패권 국가들은 정복한 국가를 억압하고 수탈하기만 했지만 로마는 정복한 속주의 지도층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므로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투표권과 참정권을 가졌으며 인권의 보호를 받아 고문을 당하거나 매를 맞지도 않았고 반역죄가 아니라면 사형 선고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속주들은 기꺼이 전쟁에 참여해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그 로마 연합군에 단합된 힘으로써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유명한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침공해 왔을 때 앞장서서 싸웠던 파비우스 장군도 로마의 속주 삼나움의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로마에게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삼나움이었지만 그곳의 평민이었던 자신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자 파비우스는 자신에게 특권을 선사해준 로마를 위해 힘껏 싸웠습니다. 당시 지중해의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해가는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이 파비우스로 하여금 로마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AD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킨 지역입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군인들과 농부들을 대거 이주시켜 빌립보를 그리스적인 도시에서 로마적인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빌립보 역시 시민들의 상당수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사람들도 로마의 시민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경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폴리티오라는 이 말은 시민으로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책 중에는 이 생활하라 옆에 괄호 2번이 되어 있고 저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시민으로 살다 혹은 시민 노릇이다 라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로마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시민이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감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복음 운동에 매진해야 합니다. 27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할례 받을 것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단이라 공격했고 그곳 이방인들은 새로운 도를 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상히 여기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였으며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까지 투옥되고 감금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본문에 서서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투에 임할 병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군사들이 공격과 수비를 하기 위해 촘촘히 서서 전쟁을 준비하다 장군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너희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각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전열을 갖추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말도 헬라어로 시나들레오라는 말인데 같이 싸우다, 동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대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도시국가별로 동맹을 맺어 외적과 싸워 전쟁을 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서로서로 연합하고 동맹하여 이 어려움과 싸워 이겨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대적자는 앞에서 밝힌 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서서 싸우면 그 대적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뜻으로 협력하면 결국 빌립보 교회는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되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300으로 알려진 기원전 5세기의 테르모필레 전투는 뭉쳐진 소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극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스파르타의 300명 군사가 페르시아의 30만 군대를 상대하는 것으로 과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7,000명의 그리스 연합군과 30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300만 대 30만이나 7,000 대 30만이나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스파르타 군대는 비록 소수지만 좁은 협곡으로 적을 유인합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 효과적으로 또 지혜롭게 잘 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강력함은 단합에서 나옵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적의 공격을 방패로 막아내고 일사불란하게 적을 공격합니다. 조직력이 없는 페르시아 군대는 스파르타의 단결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거듭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반대로 스파르타는 산술적으로는 승산이 없는 이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기드온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미디안의 십수만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시에 한마음으로 따를 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훼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뜻을 모아 성벽을 재건해 나갈 때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으로 온 백성이 협력하고 한마음을 모을 때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단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질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시민이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출신도 배경도 각각 다른 여러 성도들이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향의 온 성도는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지고 그 동일한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모든 당회원들이 그 말씀 앞에 힘껏 협력을 하고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을 합할 때 그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진리를 품고 한 비전을 가지며 한 방향으로 같은 걸음을 함께 걸어나갈 때,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함께 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대적 사탄마귀는 무서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대의에 헌신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소신 있는 행동이라 박수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조류에 물들어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들 너무 똑똑해져서인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교회는 점점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게 되면서 세상을 향한 복음 전포에 힘을 내지 못하고 내부 문제를 해결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에 따라 그리고 진리로 세워진 질서에 순종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따라가는 공동체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경향교회는 전통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는 일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함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했으며 일개 교회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도 너끈히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일개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개 교회가 신대원을 운영하고 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경향이 이뤄낸 이 아름다운 강서 성전과 수많은 열매들을 보십시오. 우리 경향교회와 비슷한 교세를 가진 다른 교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경향은 이루어냈습니다. 무엇이 비결이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할 경향인으로서 또 복음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자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야 할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경향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23년 경향의 희년을 준비하면서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있게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깃발 아래에서 함께 싸울 때이다. 이렇게 할 때 가장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깃발 아래에서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복음의 사명 앞에 승리하는 멋진 복음 시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또 다른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맥상 바울은 고난과 싸움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고, 영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동반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예를 자신의 상황으로 듭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를 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그의 일생이 순교로 끝이 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며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복음으로 점철된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바울의 삶, 고난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표징은 결코 건강함이나 부요함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신실한 성도의 표징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표징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시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삶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일생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시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복음 때문에 피 흘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어느 누구는 지하 동굴에서 햇볕 한번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였고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오롯이 드러난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외치던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 살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가톨릭의 공격과 살해 위협에 늘 시달리며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요한 칼빈 역시 오랜 도피 생활과 저술과 강연, 설교 등 과도한 사역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져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런 칼빈을 보고 하나님이 무서운 저주를 내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칼빈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온 첫 선교사 저메인 토마스는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해야만 했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바른 복음을 외쳤던 순결한 성도들은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다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이렇듯 2000년 그리스도 복음 시민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이 교회의 복음 운동을 위해 여러분들은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지금 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나라에서는 이전과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진 않습니다. 이전과 같은 극심한 핍박과 위협이 우리에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하자. 오늘날 그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겐 없지만 우리가 사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순교자적 각오로 고난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주신 복음의 사명을 따라 각종 헌금과 보리떡의 짐을 지고 가느라 때로는 무겁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에 겨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광신자다, 교회에 미쳤다, 대화가 안 된다, 독선적이다 라는 핀잔을 받고 때로는 그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음 시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지만 오늘날은 정말이지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안락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아니 생각조차 하기 싫은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욜로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이 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이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욜로 욜로 하면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더 재밌게 보낼까, 어떻게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여행 갈까를 생각하면서 모든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와 인터넷은 이런 문화를 조장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도 은근슬쩍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보다는 나 중심, 내 여가 중심, 내 생활 중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헌금도 적당히, 직분도 적당히, 복음 전파도 적당히,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힘든 것이 시험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명 때문에 힘든 것은, 이 복음의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떻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아니며 복음대로 사는 삶도 아닙니다. 복음 시민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지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SFC 시절에 수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해주셨던 예화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천국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겁다며 그 십자가를 내팽겨치고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꾀를 내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깎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깎으니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 그 십자가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깎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어느새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앞두고 있는데 천국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메고 온 십자가를 그 요단강에 띄워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손에 쥔 십자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 시민은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찬송가의 가사대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우물쭈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은혜로운 십자가입니다. 은혜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고난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으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피하지 마시고 기꺼이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도 은혜 가운데 감내하시는 모든 복음 시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49, 50, 51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1세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대접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로마의 통치에 순응했고 로마가 부르면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스쳐가 지나가고 마는 어느 제국의 시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인간다운 대접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역임을 받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가슴에 품은 복음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할 복음 시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구원인, 경향인, 사명인,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깃발이요, 이것이 우리를 고난도 기꺼이 각오케 하는 진리입니다. 이 한평생 자랑스러운 복음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향을 섬기면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복음의 사업에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시는 모든 경향의 복음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